VOA 세계뉴스입니다. 제임스 디킨슨 미 우주군 사령관은 중국의 우주 역량 강화가 미국의 잠재적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디킨슨 사령관은 9일 하와이에서 전화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공위성 요격미사일 A세트 시험 발사로 지구 저궤도의 잔해가 급격히 축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디킨슨 사령관은 우주 잔해를 만드는 A세트 발사 금지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7일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중국의 위협적인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2007년 중국은 사전 공지 없이 A세트를 시험 발사해 사용하지 않는 중국 위성을 폭파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위성이 폭파하면서 생긴 파편이 우주 공간의 큰 위험 요소가 된다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A세트를 발사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 4개국 가운데 유엔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고 인도는 기권했습니다. 디킨슨 사령관은 지구에 가까운 궤도에서 위성과 우주정거장 그리고 모든 규모의 잔해를 포함해 4만 8천 개 이상의 물체를 추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3년 전에 비해 2만 5천 개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아주 미세한 금속 파편도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우주의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군사전략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이 우주공간 내 대부분의 미국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과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9일 다짐했습니다. 외교 국방 2+2 장관 회의를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호주의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페니 원 외무장관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국은 안보 협력과 함께 천연자원과 에너지 부분에 대한 협력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미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명백한 대응책을 언급하며 일본과 호주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양국은 또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통해 지난 10월 서명한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의 비전을 재확인했습니다. 호주의 말스 국방장관과 웡 외무장관, 그리고 일본 측의 요시마사 하야시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스 방위상은 이날 회의 후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양국이 공동의 가치에 의해 단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무역, 그리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변함없는 기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양국 간 동맹은 물론 미국과의 3자 전략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 석유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세계 석유시장 안정의 중요성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사우디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계 석유시장의 균형과 안정의 지지자로서 사우디의 역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주요 원유 수출국으로서 사우디의 역할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8일 열린 중국과 사우디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양국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무역과 경제협력을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분야의 공동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원자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해 에너지 공급망과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7일 류사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화상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8일 보도자료에서 성김 대표가 류 특별대표에게 올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8발을 포함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러한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를 다하며 대북 제재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미국과 중국의 중요한 공동 목표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언제든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미중 북핵 수석 대표들의 이번 통화는 최근 미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이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지원하는 투혼의 정신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7일자 타임지지 표지는 군복색 상의를 입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쟁에 항거하는 우크라이나 군중과 의사, 사업가, 요리사 등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크라이나 국화인 노란 해바라기와 우크라이나 국기와 함께 배치해서 올해 2022년을 대표하는 인물과 정신을 부각했습니다. 타임지의 편집장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그동안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계를 움직인 인물로 소개하면서 배우에서 대통령이 된 인물, 러시아의 침공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국민의 사기를 높이는 연설을 하고 있고 세계의 지원을 끌어내고 움직이게 하는 지도자로 조명했습니다. 또 자유와 나라를 지키고 뭉치고 돕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지원자들을 우크라이나의 투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임이 주목한 2022년 올해를 대표하는 인물 후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즈 체니 미국의 전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미국의 첫 여성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있었고요.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있었습니다. 후보에 올랐던 히잡을 쓰지 않은 이유로 체포됐다가 의문사한 여대생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란의 여성들은 올해의 영웅들로 선정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2022년 한 해를 분야별로 정리해보는 연말 특집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올 한 해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12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9도고요. 맑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봅니다. 12월 10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흐리고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보다 차차 맑아지고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서쪽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함경북도 청진과 김책은 오후부터 밤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사이,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알아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최고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함흥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8도, 원산은 0도에서 시작해서 7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진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그 뒤로 해산은 아침 최저는 영하 18도, 낮 최고 영하 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란 사법부가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첫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이란 정권의 인권 경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대규모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함께 첨단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이란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 지금 사형이 집행된 거죠?
네. 지난 8일, 지난 9월에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던 20대 남성 모센 셰카리 씨가 처형됐습니다. 이거는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 사형이 집행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란에서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도 사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매체인 미잔통신에 따르면 이 셰카리 씨는 지난 9월 25일 수도 테헤란의 한 도로를 점거하고 이 보안군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네.
이란 혁명법원이 지난달 20일 그에게 모하레베, 즉 신에 대한 전쟁을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었습니다.
일종의 신성 모독죄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 1979년에 이슬람 혁명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이 모하레베가 적용됐는데요. 사형에 처해지는 죄목입니다.
네.
미잔통신은 셰카리 씨 변호인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셰카리 씨가 지인에게 돈을 받고 보안군을 공격했다고 자백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위 참가에 모종의 배후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 말입니다. 예, 이란 정부는 그동안 줄곧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외국 세력이 시위를 부추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이란의 심각한 경제 상황과 치안 당국의 고압적인 행태 또 건드릴 수 없는 이슬람 성직자들의 권한 등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시위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셰카리 씨 말고도 사형에 선고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적어도 10명이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인권단체들은 이 사람들도 가까운 시일 안에 사형 처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셰카리 씨 사형 집행이 이란 정부가 이 반정부 시위대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미국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8일 트위터에 미국은 셰카리 씨 처형에 끔찍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지도부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가 분명하다면서 이런 잔인한 탄압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란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셰카리 씨 처형이 반대를 억압하고 시위를 진압하려는 이란 정부 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반응도 볼까요?
네,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부 장관도 트위터에 신뢰하지 못할 약식 재판이라면서 이란 정권의 인권 경시가 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도 분노를 표출하면서 전 세계는 이란 정권이 자국민에게 저지른 혐오스러운 폭력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도 이번 사형 집행이 이란 당국이 저지른 심각한 인권과 자유침해의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고요. 유럽연합 EU도 가장 강력한 용어로 셰카리 씨 사용을 규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죠. 이란 휴먼 라이츠는 셰카리 씨가 변호인 도움을 받지 못했고 불공정한 재판 끝에 목숨을 잃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도 8일 성명을 냈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도 못 된 상황에서 이 사형 집행이 이뤄진 건 이란 사법체계의 비인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서 국제 앰네스티는 이란 경찰 고위 지휘관이 서명한 문건을 입수했는데요. 해당 문건에는 이 이란 보안군들을 향해서 이른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공교 처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엔에서도 입장이 나왔네요.
네, 유엔은 각국 정부 사형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데요.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8일 이 사형 제도에 대한 이 같은 유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오늘 우리가 이란과 여러 나라에서 보고 있는 슬픈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사형이 없는 세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이란은 이 전 세계에서 사형 집행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최근에 이란에서 시위로 목숨을 잃거나 구금된 사람들도 많다죠?
네, 이란 인권운동가 통신에 따르면 이 이란 군경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적어도 475명이 사망했고요. 또 18,000명 이상이 구금돼 있습니다.
네. 자, 이란에서 이번 시위가 처음 시작된 게 지난 9월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3일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던 이 마흐사 아미니 씨가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이죠. 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른바 풍속 단속 경찰에 체포됐다가 사흘 만에 갑자기 사망했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이란 안에서 이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이게 석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란 여성들이 타임지의 올해의 영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미국 수사 주간지 타임은 매년 올해의 인물과 올해의 영웅을 선정하는데요. 타임이 7일 2022년 이란 여성들을 올해의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긴 시위인 현 상황을 조명하면서 이란 안에서 변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열망이 나타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임지는 또 반정부 시위를 이끌고 있는 이란 여성들을 올해의 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동부 돈바스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9일 돈바스 전선에서 대규모 폭격을 가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동부 도네츠크에 있는 모든 전선에서 공세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몇 달 동안은 러시아군이 여러 전선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를 거듭 강조하면서 동부전선 재탈환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와 아브디프카 전선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파블로 키릴렌코 주지사가 전했습니다.
네, 이 격전지들이 바로 전략적 요충지죠?
맞습니다. 이 바흐무트시는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 도네츠크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러시아군이 지금 몇 개월째 이 일대 전선에 걸쳐있는 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네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로켓으로 맞서고 있다고 현지 주민들이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리만 쪽으로 진격하는 러시아군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리만이라면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동부에서 또 다른 요충지인데요. 러시아군이 지난 10월 초에 이 리만에서 퇴각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해오면서 이 군인들이 포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이 리만이 러시아군 주요 보급로로 이용돼 왔었는데요.
네.
이 리만 수복은 우크라이나군이 올린 최대 정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네, 지금 동부전선에서의 격전 상황을 보면 인명피해도 피할 수 없겠는데요?
네, 키릴렌코 주지사는 9일 아침 일찍 TV회견에서 이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8일 민간인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전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군이 8일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러시아군의 포병에 의해서 북동부 하르키우에 있는 민간 기반시설도 폭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남부지역 이 무콜라이우도 러시아군 공격을 받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다시 일대에서 대규모 공격을 하는 것은 동부 동바스와 남부 크름반도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9일 일찍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전선 적어도 6개 마을에서 러시아군 기지와 병력 집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 약 240명이 부상했고 3개의 탄약저장고와 다수의 군사장비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뭐 이런 주장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 지원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주요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방공 능력 강화 등을 위해서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은 8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적어도 8억 달러의 추가 안보 지원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은 일본이 유럽 나라들과 협력해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이 차세대 첨단 전투기를 함께 개발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서 이런 사실을 전했는데요. 성명은 우리는 규칙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 원칙들이 도전받고 위협과 도발이 늘고 있는데 이런 질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시 순학 영국 총리도 이날 별도 연설에서 이 사업은 영국을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고 영국 전역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발표한 새 전투기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네, 2035년에 작전 배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공동성명은 영국이 주도하는 이 차세대 공중전투체제인 템페스트와 또 일본이 개발 중인 국제 공중전투 프로그램 FX를 결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새 전투기가 기존에 있는 타이푼 전투기를 대체하고 또 F-35 전투기를 보완할 것이며 기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소속 전투기들과 양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이 함께 개발하기로 한 전투기, 차세대 첨단 전투기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성능인지도 알려졌습니까?
네, 영국 BBC 방송은 이 적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스텔스 기능이 있고요. 첨단 감지기를 쓰면서 필요하면 인공지능 AI까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새 전투기에 구현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투기에 인공지능도 탑재하는 겁니까?
네, 특히나 이 조종사가 궁지에 몰렸거나 극심한 압박 아래 놓이는 경우에 이 AI가 조종소를 돕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새 전투기는 또 필요하면 조종사 개입 없이 비행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거라고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네. 자, 이 새 전투기 개발에 어떤 업체들이 참여합니까?
네, 일본 방위성은 영국 BAE 시스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사가 이 전투기 설계를 이끌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다 항공 전자기기를 만드는 미쓰비시 전기와 유럽 미사일 제조업체인 MBDA가 합류하고요. 또 영국 롤스로이스사와 일본 IHI,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비오 에어로가 엔진 개발에 나선다고 방위선은 정했습니다.
네, 자 영국과 이탈리아 말고도요. 또 유럽의 다른 몇 나라에서도 현재 뭐 비슷한 계획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이 공동으로 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만드는 전투기는 오는 2040년에 작전 배치가 목표입니다.
네, 자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의 첨단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해서 미국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네, 이 사업을 환영한다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일본 안보와 일본이 영국이나 이탈리아를 포함해 생각이 맞는 동맹국들이나 협력국들과 국방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본은 당초에 미국 업체의 도움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한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 도움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요. 록히드 마틴사는 이 F-22 전투기 기체에 F-35 비행체제를 탑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 F-22와 F-35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서도 동성 간의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 존중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키어스텐 시네마 연방 상원의원이 민주당에서 나와 무소속으로 활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럭 운전사 노조의 퇴직연금 보장을 위해 36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의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하원에서 동성결혼 관련 법안이 처리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하원이 8일 동성결혼과 그리고 인종 간의 결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결혼 존중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찬성에다가 공화당 의원 39명이 지지를 더하면서 258대 169표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 법안이 먼저 상원을 통과했었죠?
네, 결혼 존중 법안은요, 이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 12명이 힘을 보태면서 지난달 29일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원의 문턱까지 넘게 되면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오르게 됐는데요.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동성결혼은 연방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어떤 입장인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성명을 내고 법안을 지지하며 신속하게 서명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상하 양원 모두 법안을 처리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전하면서 이번 법안 통과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결혼 존중 법안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법안은 이 결혼을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의 결합으로 제한한 지난 1996년에 제정된 결혼보호법을 폐지하고 동성 커플의 결혼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또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주에서도 이미 다른 주에서 이루어진 동성 간의 결혼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주에 동성 결혼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5년이죠. 연방대법원은 5-4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은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네. 낙태권을 인정한 판례가 폐기된 것하고요, 동성결혼 합법화 관련 논란이 있는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네,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까지도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이고 진보 성향 대법원은 3명입니다. 실제로 보수 성향인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요, 이 로 대 웨이드 폐기에 찬성하는 의견문을 내면서 피임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기존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합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폐기되더라도 동성결혼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이 동성결혼을 연방법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의회 내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건데요. 앞서 상원에서 법안 토론 당시에 마이클 리 상원의원은 주 정부들이 이미 동성결혼 인정을 거부하지 않고 있고 또 결혼으로 인정받지 못할 심각한 위험도 없다라면서 이 결혼 존중 법안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반대를 의식해서 상원에서 추가된 내용이 있었다고요?
네, 이 해당 법안은 사실 앞서 지난 8월에 하원을 이미 통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상망이 녹록지 않았는데요. 상원에서는 법안이 통과하려면은 최소 60표 이상의 표가 필요한데 이 상원의 민주공화 의석수가 현재 50-50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부족했던 겁니다.
네.
따라서 이 상원에서는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그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법안에서 종교자유 보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 종교적 이유에서 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담긴 수정안이 지난달 상원에 이어서 8일에 하원에서도 처리된 건데요. 하지만 하원의 표결 결과를 보면은 법안 원안보다 수정안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은 더 적었습니다.
네. 자, 결혼 존중 법안이 이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반응 어떻습니까?
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의회는 동성결혼을 다루기 위험한 영역으로 봤는데요. 이제는 동성결혼이 미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의회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언론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설문조사를 봐도요,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이 그동안 참 많이 달라졌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지난 1996년 처음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을 물었을 때만 해도 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27%에 불과했었는데 올해 5월에는 이 지지 응답률이 71%까지 올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도 의회 관련 내용인데요. 연방 상원의 구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 같네요.
네, 애리조나주를 지역구로 하는 키어스틴 시네마 연방 상원의원이 자신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서 나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네마의 의원은 9일 자신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활동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시네마 의원이 당직을 바꾸겠다는 거죠.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시네마 의원은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요. 자신이 애리조나주에서 무소속으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네마 의원은 자신의 이번 탈당 결정으로 일부는 좀 놀라겠지만 이는 사실 타당한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자신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그 어느 당에도 꼭 들어맞지 않았다라면서 이 당파적 구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와 그리고 또 어떻게 활동하는지와 맞는다라고 시네마 의원은 밝혔습니다. 시네마 의원은 또 애리조나주 지역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도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반대 정당의 승리를 부정하는 데에 더 집중할 때 결국 패배하는 쪽은 일반 미국 시민들이 될 것이라면서 시네마 의원은 자신의 결정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시네마 의원의 이번 발표가 공교롭게도 이 중간선거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에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조지아주의 상원의원이 바로 결정되지 않았죠.
예.
이 때문에 지난 이달 6일에 결선 투표가 실시됐고 결국 민주당의 라팔 워너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워너 의원의 승리로 상원 최종 구도는 민주당이 51석 그리고 공화당이 49석을 얻으면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네마 의원이 이렇게 결정하면서 변화가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기존 51대 49에서 다시 원래의 50대 50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네.
하지만 기존의 지형을 바꾸는 정도까지 그런 큰 영향은 없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각각 50석씩 나눠가졌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면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연방 상원에서요. 시네마 의원처럼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의원이 있죠?
네, 두 명 더 있습니다. 버몬트주를 지역구로 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메인주를 지역구로 하는 앵거스 킹 상원의원입니다. 두 의원 모두 무소속이긴 하지만은 그 성향은 민주당 쪽으로 모두 범민주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명의 의원을 모두 포함해서 민주당 의석수를 50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시네마 의원은 이들과 같이 범민주계로 활동할지 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범공화계로는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소속된 금융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시네마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네. 시네마 의원의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이렇게 보면요. 실제로 민주당과 항상 같이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야심차게 추진한 그 3조 5천억 달러의 더 나은 재건 법안 중 일부에 반대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시네마 의원은 특히 당시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시네마 의원은 이외에도요 민주당에서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서 당내에서 제기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당 소속인 조 맨친 상원의원과 함께 반대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백악관에서 반응이 나왔네요.
네, 결정을 비난하기보다는 좀 아우르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네마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개월 동안 이룬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반도체 지원법 등 역사적 입법의 핵심 파트너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서 시네마 의원과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할 많은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시네마 의원이 언제부터 연방의원이 된 겁니까?
네, 지난 2012년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면서요 워싱턴 정계에 첫 발을 디뎠고요. 이후 지난 2018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처음으로 상원의원이 당선됐습니다. 2024년에 그 6년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시네마 의원은 여기에 재선에 도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트럭 운전사 노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럭 운전사 노조 노동자와 그리고 은퇴자의 퇴직연금 보장을 위해서 36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부 발표가 노조 연금 보장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서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왜 360억 달러나 되는 이 큰 돈을 지원하게 된 겁니까?
네, 트럭 노조 연기금이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노조원 약 35만 명의 퇴직연금이 평균 60%나 삭감될 그럴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60%요?
예, 60%입니다. 엄청나죠? 백악관은 하지만 정부 지원금으로 이런 사태를 막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소한 2051년까지 200만에서 3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스로 친노조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해왔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백악관은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이 평생을 일해 얻은 노후 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계획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노조 지도자들을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 자리에서 오늘의 발표를 통해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자기 가족과 미래를 위해 헌신해왔고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존엄성을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360억 달러에 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자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바로 코로나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통과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에서 이 예산이 마련됩니다. 해당 계획은 자녀 양육비, 세액 공제 등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돕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지원금은 전미 트럭 운전사 노조, 팀스터즈의 운전사들을 포함해 창고 근로자, 또 건설 근로자, 식품 가공업자들의 은퇴 연금 삭감을 막는 데 모두 사용됩니다.
네. 자, 정부 지원금 결정으로 특별히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다고요?
네. 미시간주와 오하이오, 그리고 위스콘신, 미네소타, 일리노이 등 중서부 지역의 노동자와 은퇴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뉴욕타임즈 신문은 이들 지역은 대부분 지난달에 있었던 중간선거의 격전지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 보겠습니다.
네, 팀스터즈 노조위원장인 숀 오브라이언 씨는요, 성명을 내고 우리 노조원들은 풍요로운 은퇴를 위해서 임금 인상이나 기타 혜택을 포기하기로 결정해왔다라면서 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해 얻은 안정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공공정책이 대기업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이 노동자 가족들을 옹호해주는 것을 보니 정말 기쁘다라면서 정부의 지원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네, 공화당 쪽 반응은 어떤가요?
네, 부정적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 세비위원회의 케빈 브래디 공화당 의원은요, 정부 지원 계획을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연금 구제금융이라고 지적하면서 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게 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브래디 의원은 또 앞서 다른 노조들의 연금 구제 계획은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번에 중부주들의 팀스터즈 노조를 돕기로 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도 다른 산업 부문 노조 문제에도 개입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철도 노사 간 협의를 위해 비상위원회를 꾸려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했던 건데요. 하지만 가장 친노조 성향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원의 반대를 무릅쓴 채 합의안을 강행해 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2022년 한 해도 어느새 저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연말 특집으로 올 한 해를 분야별로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올 한 해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주요 뉴스를 정리합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21세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올해 가장 큰 국제 뉴스는 두말할 것 없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As emergency air raid sirens wailed, a large number of Russian helicopters. 러시아는 2월 24일 새벽을 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단행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구촌 곳곳에서는 늘 무력 충돌과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유럽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진 건 21세기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개전 초반 러시아가 순식간에 수도 키이우를 함락하고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거라는 일반적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전쟁은 지금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양국은 물론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에 미치고 있고요. 안보뿐만 아니라 식량, 에너지, 경제 등 전 분야의 글로벌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리아나 에티오피아 등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만에 하나 핵무기 사용을 감행한다면 이는 지역 분쟁 그 이상의 사태로 자칫 인류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는 글로벌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식량과 에너지 위기는 이미 국제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주요 곡물 생산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인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등 주로 식량을 수입해왔던 나라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Because of the war in Ukraine on top of the other crises they face, they fear this dangerous situation could tip into catastrophe. Global hunger levels are at a new high.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유엔과 터키 중재로 일단 곡물 수출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봉쇄했던 흑해 항로를 개방하고 곡물 선박의 항해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9월 말에도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했다 번복하는 등 불안한 협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반발해서 가스와 원유 공급을 계속 축소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솟구치는 연료비와 함께 겨울나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러시아를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유무역 원칙을 어기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군사 자금줄을 막으려는 서방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명 피해도 막대합니다.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할 수 없지만 미군 정보당국과 유럽연합은 두 나라 모두 전사자 부상병 합쳐서 각각 10만 명에 달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은 11월 27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가 6,655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419명이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중국 시진핑 집권 3기와 이례적 시위.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작업이 구현된 한 해였습니다. 지난 10월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시 주석은 당 총서기로 재선출되면서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내년 봄에 있을 양회에서 국가주석으로 다시 선출될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3연임한 지도자는 마오쩌둥 초대 주석이 유일한데요. 하지만 중국은 지난 18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해서 사실상 시 주석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시 주석의 측근들이 20기 정치국 상무위원회 포진하면서 중국 특색의 집단 지도체제에서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로 잡혀가는 모양새입니다. 현재로서는 시 주석이 집권 3기 5년 임기를 마치고 또다시 권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시 주석이 집권 3기를 시작한 올해 중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보기 드물었던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Thousands pouring onto the streets from Beijing. 시 주석이 주창한 초강력 코로나 방역 정책이 3년째 계속되면서 지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건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 주석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서둘러 초강경 경계태세에 들어가면서 시위 확산을 저지했습니다. 이어서 방역 정책을 대폭 완화하는 새 방침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시 주석의 집권 3기가 시작된 가운데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중남미 대륙을 물들이는 좌파의 물결, 핑크 타이드.
최근 몇 년째 중남미 대륙에 불던 이른바 핑크 타이드, 좌파 물결은 올해 브라질 대선으로 더 선명한 획을 그었습니다. Celebration on the streets of São Paulo. And a sense of relief. 중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에서 군인 출신으로 극우 성향 정치인인 자이루 보우소나르 현 대통령을 근소한 차로 두르고 승리한 건데요. 좌파와 우파의 이념 대결로 읽힌 이 대선에서 브라질 국민은 좌파 상징 룰라 전 대통령을 선택한 겁니다. 이로써 2018년 멕시코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콜롬비아에 이어서 브라질까지 중남미 경제 규모 상위 6개 나라 전부 좌파 물결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정책 전반에 큰 틀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외교 지형 변화 속에 이들 국가의 외교 정책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중국이 최근 몇 년 인프라와 투자를 확대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념적인 동질성을 내세워서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We came together, the United States and Colombia, and I see leaders of that effort in this room today. We undertook Plan Colombia.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정부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며 적극적으로 이들 나라와 관계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들 정부는 글로벌 환경이 복잡하게 펼쳐짐에 따라서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오가는 입체적인 외교를 펼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싸움.
Flights carrying more Americans from Wuhan arrived in the U.S. last night, and passengers are quarantined at military bases in California.
지난 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보고됐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후 계속해서 다양한 변이를 만들어내면서 지금도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12월 7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6억 4,700만 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주요 방역 정책을 풀고 코로나와의 공존을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 다시 감염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한 달 가장 두드러진 나라는 일본과 한국입니다. 일본은 약 한 달 동안 26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했고 한국은 150만 명대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미국과 프랑스가 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증이나 사망의 위험을 낮추는 백신과 치료제 확보로 사망률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7일 기준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는 약 664만 6천 명인데요. 감염자 증가 추세에 비해서 사망자 증가는 두드러지게 둔화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평생 함께 가야 할 존재가 될 거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 속에 각국 정부의 코로나와의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준비한 연말 특집.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올 한 해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화났다는 표현, 일반적으로 angry를 많이 사용하는데 단추, 버튼을 사용해서 화났다는 표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John, do you know anybody who is a button pusher?
Well, yeah. A guy I used to know always tried to push my buttons by bringing up an old girlfriend.
Did you tell him to stop?
Yes, but after that, he found some other buttons of mine to push.
제가 존에게 물었습니다.
Do you know anybody who is a button pusher?
아는 사람 중 버튼 푸셔가 있는지, 버튼 푸셔, 버튼, 단추를 누르는 사람, 화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A guy I used to know always tried to push my buttons by bringing up an old girlfriend.
함께 일하던 사람 중에 내 옛 여자친구 얘기를 꺼내서 push my buttons, 나를 화나게 하던 사람이 있다. Push someone's buttons, 누군가의 버튼, 단추를 누르다. 누군가를 화나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나를 화나게 합니다.
You make me angry. You are always pushing my buttons.
같은 표현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Don't make me angry. Don't push my buttons.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단추를 누르면 문이 열리죠. 어떤 사람의 단추를 누르면 그 사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화가 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Don't make me angry. Don't push my buttons.
이번에는 짜증나게 하다. 짜증도 조금 짜증이 났을 때, 또 많이 짜증이 났을 때 차이가 있죠.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This is annoying, having to do the same thing all day long.
It's really irritating.
잔이 짜증나네요.
This is annoying.
저는 정말 짜증나네요.
It's really irritating.
Annoying과 irritating 모두 짜증난다는 표현인데 비슷하지만 irritating이 annoying보다 조금 더 많이 짜증날 때 사용합니다. 짜증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화가 난다, 분노를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This is very irritating, having to do the same thing all day long.
I'm angry that I have to do the same work I already did yesterday.
제가 너무 짜증난다고 했습니다.
This is very irritating.
저는 화가 난다고 했죠.
I'm angry.
똑같은 일을 매일 하는 것이.
Having to do the same thing all day long. I'm angry.
화가 납니다. 자, 그럼 끝으로 나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Don't push my buttons.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anybody who is a button pusher?
Well, yeah. A guy I used to know always tried to push my buttons by bringing up an old girlfriend.
Did you tell him to stop?
Yes, but after that, he found some other buttons of mine to push.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나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Don't push my buttons.
짜증납니다.
This is annoying.
정말 짜증납니다.
It's really irritating.
다양한 감정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